시편 82편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82편 말씀에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또는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가 이 82편의 주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나름대로의 재판 행위를 누구나 다 하고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법관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틀렸다 맞다를 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그럴 의무와 책임이 주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재판하듯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위에 참 판단자이신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르치면서 상전들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참 상관이신 위에 계신 분이 계심을 기억해라 하고 가르쳐서 참 지도자이신 참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 것을 교훈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또 자신의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서 자신도 평화롭지 못하고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게도 됩니다. 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참된 의로우신 판단을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하는데 1절 말씀부터 다소 난해한 구절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과연 신들의 모임이 존재하는가라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궁금한 점이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믿고 있는 것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일신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인데 여기에 신들의 모임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재판하신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마음에 쓱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방 종교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만신전의 광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신전이라는 모든 신들을 다 총합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이나 이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신전들을 의미하는데 만신전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 홀로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 서시고 그들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했다는 당시의 이방 종교의 풍속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다스리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고대 모든 왕국들은 다 재정일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정하게 밀접되어 있었고 그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다 신들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이 영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후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후 세계에서도 왕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제정일치 시대의 모든 왕들은 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은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후자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 전체 내용과도 흐름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82편 전체 흐름은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재판하고 판단한 일이 흔히 많고 비일비재하지만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고 어찌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개인 개인을 다 신격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 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구조 자체가 작은 영역 속에서 자신을 절대시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신격화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든 자기 중심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절대시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다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런 세상적인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그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보십시오. 약한 자들, 약한 나라들에서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세상 언론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얼마나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큰 나라에서 작고 큰 사건이 생기면 세계적인 뉴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약한 자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그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판결을 호소할 때에도 그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바르게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상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해관계의 다툼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서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하고 당시 이 사회 속에서의 절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하고 홀로 되었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재혼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홀로 된 여인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적인 보장장치로 그런 제도를 성경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모퉁이의 일정한 부분은 곡식을 베지 말고 놔두게 했고 열매를 딸 때에도 한 번 따고 남은 것은 다시 올라가서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땅이 없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어서 극도의 보호가 필요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생존 장치들을 그렇게 말씀에 만들어 두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긍휼 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편들어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공의를 베풀지며 했습니다. 공의를 베풀지며 부당하게 거듭된 방법으로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바르게만 해줘도 살 길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나쁜 방법으로 가져가지만 않더라도 이 세상 속에 생존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로운 세상이 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이 곡식의 양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지구촌의 80억 인구가 다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생산량이 땅에서 바다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굶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의로운 마음이 서로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정신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늘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허감 중에 왕래하니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니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밝히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어두운 곳에서 개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터가 흔들리게 이 말은 세상의 근본 질서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가진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들의 아들이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특권층이다. 무슨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성격시키는 신격화시키는 이런 스스로의 생각과 자존감을 그렇게 높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아야 되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야 되고 다른 것을 누려야 되고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특별한 세계 속에 살아야 된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거나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자기 절대의 기준에 빠져들게 되고 함정과 모순에 몰입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 위에 항상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살아가면서 공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삶을 보호하고 이웃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휼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의 판단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 오늘도 말씀 따르는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